우리는 오늘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을 갇혀 있어야 했는데 2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가이사랴에서 갇혀 있어야 했던 이 바울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도들을 구제한 후에 그는 거기로부터 교회 환송을 받고 로마에 올라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로마로 올라갈 마음을 주셨고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고 있어서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였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바울의 여정은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으며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구조를 받았지만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고소로 말미암아 그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고 이 로마의 총독 보호 아래서 가이사랴에서 그가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뭐 한 달 두 달이면 괜찮겠는데 그가 2년 동안이나 이 가이사랴에서 구류되어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장 27절 말씀 보시면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총독 벨릭스 때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었는데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다가 이제는 그가 자기의 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 되어서 올 때까지 바울이 2년 동안 거기에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거기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갇혀 있어야 했던 이 바울의 심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결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는 그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2년 동안이나 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을 때에 여러분 바울이 그 시간이 결코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신에 대한 어떤 죄목도 증명할 수 없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여러 번 당하였고 재판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할 만한 어떤 증거들도 제시하지 못하는 유대인들 또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 로마의 총독들 그 가운데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가 날 것입니다. 이 시간은 분명 바울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충분히 변호했고 또 무죄라는 것을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벨릭스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그리고 바울의 말에 분명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가 여러 번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이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또 그가 해외에서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구제할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도리어 돈을 받을까 하여서 바울을 불러서 여러 번 이야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뇌물을 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펠릭스가 떠나고 베스트가 소임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다스릴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유대인들은 새로운 총독이 오자마자 바울에 대하여서 고소를 멈추지 않았고,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그 사람에게 큰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으니 나와 같이 데려가서 이 내 앞에서 그 사람을 고소하라. 그러면 내가 재판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인데,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하여서 심리를 하였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능히 그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스도가 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의 요청대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다시 심판을 받겠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 바울은 이 새로운 총독이 온 것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사정도 아직 잘 알지 못하였고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고 단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자신이 다스릴 그곳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것만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도는 할 수 있는 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호의를 얻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이 베스도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가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통치자가 로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로마는 사실 오늘날보다도 더 법체계가 공정한 사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그 때가 참에라고 한 그때는 인류의 역사상에 있어서 이 로마 제국이 가장 공정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를 이루고 있는 실현하는 그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법책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이 총독이 유대인의 호의를 얻어야 한다 할지라도 이 로마의 총독은 결코 법을 뛰어넘어서서 그런 일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로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는데 뭐 그 사람들이 옷도 안 입고 그렇게 살아서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사회가 힘과 폭력에 의해서 유지되지 법에 의해서 통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인들에게는 법이 중요한 것이었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그 법 앞에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고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랬냐 물을 때에 바울이 이 베스도를 향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말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이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도달한 결론, 그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지 않고 버려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2년 동안 버려진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은 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벨릭스에게 있었으나 베스토에게 있었으나 이 두 총독이 왔을 때에 여러 번 유대인들의 고소로 재판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재판에서 아무런 증거도 그가 이 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도리어 그 재판이 끝나고 나면 모든 로마의 통치자들은 이 사람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분명하게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석방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로마의 총독들이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빌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로잡혀 왔을 때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고소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무진의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 자리에서 유대인들의 그 목소리가 이 빌라도의 이 법의 정의를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줄 알면서 그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여러 번 증명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로마의 통치자들은 그들이 비록 법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 예루살렘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끈질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 앞에서 목을 내어놓고 우리를 죽이기 전에는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장군도 더 이상 성전으로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총독들이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탄압할 때에 그들의 대표자들을 로마로 보내서 황제에게 직접 호소해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이 로마의 총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은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들이 어떻게 처신하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거나 거기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는 곧 황제의 대리 통치자로서 황제에게 맡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는 곧 로마로 소환되어서 자기의 임기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가장 골치 아프고 성가신 식민지가 이 팔레스타인 유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여러 번 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자신을 방면하지 못하는 이 총독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는 자신이 더 이상 여기에서 재판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바울은 황제에게 호소하는 것만이 자신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데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이 종교적인 문제가 로마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여러 번의 이 재판을 통하여서 로마의 관리들은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하여서 바울이 죽일 만한 어떤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였습니다. 이 지방 장관들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씌워진 이 죄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냥 또 다른 한 종교의 모습일 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훼방하는 죽일 죄가 그것이 훼방하는 것이 죽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이런 상황을 벗어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해서 황제에게 호소하는 것이 이 총독과 유대인들과의 이 갈등 속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이 굉장한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은 그가 자신의 모든 이 로마의 사법 체계를 뛰어넘어서서 그들은 황제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지방에 살고 있는데 자기 통치자가 자기의 상대편에게 기울어져 있어서 자기에게 도무지 유리한 재판 일정을 잡지 않고 그런 일들을 시행하지 않을 때 이 사람에게서 내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겠다라고 느껴지면 그는 바로 황제가 직접 자신을 재판해 줄 것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이 지방 총독들은 그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재판할 수가 없고 오직 황제만이 그를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권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부여된 이 죄목은 결코 심각한 죄가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분쟁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로마의 지방관리들이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상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렇게 2년간의 긴 기간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2년간의 구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 자신이 자기의 발로 로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왕들 앞에서 주님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가 또 로마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자기 발로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2년의 기간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그가 로마에 가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가 2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이 바울의 주장을 배석자들과 의논한 후에 그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그래서 바울은 오랜 음료의 기간을 마치고 로마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가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눈을 닫으신 것 같고 귀를 닫으신 것 같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답답한 2년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 그것을 바울은 볼 수 없었지만, 그래서 그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일들이 바울이 계획한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그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베스도의 전임자 벨릭스는 여러 번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할 때마다 은근히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돈을 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뒤에 찔러주면 그러면 자기가 호의를 베풀겠다고 하는 그런 사인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을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그것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까지 그는 기다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방법으로 로마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기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기간이며 우리의 확신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상소, 가이사에게 상소하려는 이 생각은 그가 판뜻 머리 가운데서 떠오른 생각이 아니고 2년의 그 길고 긴 기다림과 고민과 기도와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결론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소가 그처럼 긴 인내와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이 참 깜짝 놀랄 일이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가장 나쁜 결과를 대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시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이 빨리 드러나지 않으면 그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바울처럼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이 이 2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삶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갇힌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혀있다는 것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이 열정적인 사람은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뭔가를 실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야만 그 직성이 풀리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년간 그를 꽁꽁 묶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갇힌 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그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그릇이라고 말하였고 그는 이것을 위하여 많은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이 바로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었던 이 2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결코 로마의 총독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왕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가장 높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나 회당에서나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왕들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서 갇혀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그가 자유로운 몸이 아닌 해를 받는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2년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황제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유대를 통치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력자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가 대통령에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자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바울을 가장 낮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즉 죄인의 신분으로 두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서 그는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의 통치자들 앞에서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들의 제국 안에서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갇힌 삶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바울은 이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이 1세기에 그 팔레스타인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럼 누가 다스리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1세기에 그 팔레스타인은 여러 지방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지방에 따라서 로마의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땅이 있었고 분봉왕이라고 해서 로마의 황제가 그 지역의 유력자를 왕으로 세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땅을 통치하게 하는 여러 지역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유대는 로마에 너무나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 직접 통치하였고 그리고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는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헤롯 가문에게 통치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떻게 왕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베스도가 이 로마의 총독으로 취임하였는데 그 바로 옆에 있었던 이 아그리빠 2세가 문안하러 인사하러 새로운 총독이 왔기 때문에 인사하러 내려온 바로 그때에 베스도가 자신의 문제, 이 어려운 문제, 곤란한 문제를 아그리빠 왕에게 문의함으로써 바울이 왕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입니다. 만약에 베스도가 유대인의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문제를 문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누구인가 하면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율법과 유대인의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빌라도나 황제가 세우거나 이 예루살렘 공회가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황제로부터 아그리빠 2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황제가 생각할 때 이 아그리빠 2세가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제사의 문제나 민족적인 문제에서 로마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비록 그가 통치하는 땅이 아니었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그리빠의 견해를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스도도 아그리빠 2세가 가이사레로 내려왔을 때에 그에게 이 골치 아픈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에게 문의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상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베스도의 무지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그리고 그를 따라오는 많은 이 왕국의 고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장 고난당하고 곤란한 상태에서 가장 놀랍고 어려운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있는 바울을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가장 높은 통치자인 총독과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런 선한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영적인 일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있어서 영적인 일들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평화롭고 그리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독교가 주도권을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평화로울 때에 세상은 타락하였고 교회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가 바울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장 곤란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가장 기대하지 못했던 그의 사명을 성취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은 바울의 삶에서만 진리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꼭 우리가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배워가는 과정에 따르는 그런 영적인 수고, 내적인 갈등, 그리고 인내, 겸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로마보다 훨씬 더 우리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만큼 우리는 훨씬 더 다양한 방해와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영적인 고난이 따릅니다. 불신앙을 벗어버리는데도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데도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라는 과정이 따르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의 고통도 바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한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도 우리는 많은 인내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이 따라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따르는 고통도 감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은 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죄악된 우리 육신의 성향과 또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생각을 극복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적인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런 고통을 넘어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이 없습니까? 그저 우리는 편안하게 안전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로 거부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와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들은 다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약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약함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